예, 이제 에즈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서들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즈라기 하고 느헤미야기 하고 그리고 그 짧은 책 세 권들, 뭐 토빗기랑 유딕기랑 에스테르기인가요? 그 세 권 하고 그리고 마카비오기 상 학원을 하게 되면 이제 구약 성서의 어떤 시간의 흐름상의 책들은 거진다, 아유, 다 봅니다. 그리고 예언서와 지혜서는 신약 성서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따로 하겠습니다. 예언서와 지혜서들은 물론 뭐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만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세오경과 구약의 역사서를 기반으로 하면 예언서와 지혜서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충분히 이건 읽어 나가실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약 성서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게 되면 이제 예언서들과 지혜서를 남는 시간만큼 보는 방향으로 아니면 생략하고 그냥 결론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성서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즈라기 이야기 이어갑니다. 에즈라기, 이제 바벨론 유배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해배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 있죠. 페르시아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사교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해배가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해배를 시켜줬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계속 공물을, 세금을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 그들에게서 세금을, 그 약소국들에게서 세금을 받는 건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받는 세금을 어떤 곡물, 곡식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화폐로 세금을 거두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 자기네 생산물이 아닌 화폐로 세금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뭐 상업을 전적으로 사람들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화폐가 없죠. 뭐 지금처럼 뭐 모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바꿔주는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의 곡물을 착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많은 농민이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곡식을 말도 안 되는 값에, 아주 낮은 값에 화폐화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농사와 그 빚에 시달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유다인들, 유다 특히나 농민들을 이 고리역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유다인들, 자신들의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 하느님의 백성이 자기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물어 뜯고 하는 비참한 지경에서 빠져나올 대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이 이제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외에도 유다 백성은 또 자기네 민족만의 특수성을, 고유성을 잃어버릴 위기에도 처해 있었죠. 기존의 유다 땅의 이웃 백성들은 이제 귀향살이 시기를 이용해서 이제 유다인들이 유다 백성이 없었던 시기에 옛 유다 영토로 이제 밀고 들어왔겠죠. 자기네 영토를 넓히고 있었고 이제 귀향살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종족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기 때처럼 뭐 그래도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뭐 광야에서 단련을 받고 이제 숫자가 불어나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들어와서 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조차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그들과 최대한 사이좋게 지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 해배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귀향살이 기간에 또 바빌론에서도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아온 부분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적의 저자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기 위해서 더 그 문제를 더 이렇게 뚜렷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가 율법을 백성에게 선포한 다음 그 율법을 가장 다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 가운데 한 가지, 그러니까 율법을 쭉 읽어주고 그 중에서 뭘 하나 꺼내느냐, 바로 혼혼, 섞여서 하는 혼인, 이방인과의 혼인을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드러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혼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에즈라 이 사제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율법 가운데서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것이다 라고 혼인 문제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웃 백성들과 이 뒤섞이는 현상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또 그들의 고유성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유다 백성에게 심각한 위협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사마리아인들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뒤섞임은 단순히 백성들의 뒤섞임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주교 신자랑 또 불교 신자, 아니면 뭐 전주교 신자랑 개신교 신자, 개신교 신자랑 불교 신자랑 결혼하시고 나면 어느 한쪽이 또 살다 보면 다른 쪽의 종교로 이렇게 가게 마련이죠.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종교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옛 북부 이스라엘 왕국은 그 아시리아 제국 때 망했죠. 그 정책, 아시리아의 이주민, 이주 정책 때문에 뭐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피가 섞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유다인과 구별되어 사마리아인으로, 그래서 이방인으로 불리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유다인들은 우리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그 이민 정책이었죠. 그렇게 민족의 피를 뒤섞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그 이전 아시리아 제국의 강력한 정책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유다인들, 또 지도자들, 에즈라는 율법을 내세워서 유다 백성의 본 모습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실천, 특히나 혼인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유다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이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일은 유다 백성의 본 모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숱한 위기를 맞고 있던 유다 백성의 본 모습은 이제 율법을 실천해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일로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본문들, 뭐 에즈라기나 느헤미야기 둘 다 아마 10장에서 한 13장 정도 되는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바빌론 유배가 끝났다입니다. 바빌론 귀향사리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이 발표되면서 끝이 납니다. 3절에서 4절,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반포를 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백성들의 관습과 종교를 허용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지배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예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됐죠. 그래서 임금도 세우지 못했고 이제 세금을 화폐로 바치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건만큼은 분명히 다른 확실한 사건이 큰 변화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 진정으로 뭐 이를테면 자유로운 삶을 얻고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에 불과했다. 이제 산지한 어려움들과 직면하게 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2장 2절, 이들은 지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파르, 비그와이, 르훔, 바나와 함께 왔다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이름들이 어느 쪽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쉽지 않습니다만, 이 이름들만 보아도 이 이름들이 100%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 유배 수십 년을 살면서 그 바빌론에 비슷한 이름들도 가지게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이름들만 보아도 이제 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 안에 막 옛날에 막 그 일본 말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걸 가지고 뭐 벤토라고 하고 옛날에는 지금 벤토라는 얘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와라바시 아주 일상적으로 어른들이 쓰셨던 것 같은데 이제 와라바시라고 안 하죠.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단어들이 이 이름 안에도 지금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에즈라는 더 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뒤에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앞인지 에즈라가 앞인지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지룹바벨 예수아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언급이 됩니다만 이 지룹바벨 예수아는 이 에즈라기 중간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마도 모함을 받아서 그 이제 기존에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모함을 이들이 반란을 모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페르시아가 이 지룹바벨 예수아를 중간에 아마도 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2절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가 사제들과 스알텔의 아들 지룹바벨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서서 하느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올릴 제단을 쌓았다. 3장 6절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룻 날부터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성전 건물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먼저 제사를 바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돌로 제단을 먼저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의 중심이 이 건물이 아니라 제단임을 에즈라기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 뭐 지금에 적용을 한다면 성당에 들어가면 어디에 인사를 해야 할지 어디가 성전의 중심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죠. 성전의 중심은 이 제단이고 제대입니다. 독서도 사실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그리고 성전 십자가와 감실과 제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그저 제단을 향해 인사드리면 충분하고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그 옛날 성당들 뭐 이랬던 성지순례를 가셔서 로마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저기 터키 쪽이나 터키 남아있는 것도 없지만 특히 로마 같은데 옛날 고대 지하 성당들 그러니까 숨어서 그 미사를 드리던 그런 성당들을 가보면 이 자리가 성당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의 유일한 것은 이 제대입니다. 제대 말고는 사실은 그 공간에 이 그것이 그 예배당이라고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자리가 성당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가 있습니다. 이제 감시 물론 성체가 제대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체의 기적은 일어나지만 제대의 기적은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체의 기적이 바로 이 제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성당에 모시지는 않았다. 중간에 이제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병자들에게 그 성체를 영해주기 위해서 성체 여분이 필요하다 보니 미사 마치고 성체를 다 소진하지 않고 그 병자들에게 성체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영해주기 위해서 성체를 조금 이제 남겨놓은 성체를 보관하던 그것이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저 안쪽에 숨겨두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철창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그 남아있는 성체를 바라보는 그런 신심이 생기면서 이제 성당에서 보이는데 이제 감시를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성당이 성당인 것은 이 제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갖다가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에즈라를 이어나가겠습니다.